요사 1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자 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헤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부터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이거 본문을 왜 읽고 있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읽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5장 앞장의 14장부터 보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갈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갈렙이 어느 땅을 정복하고 또 차지했는지가 나왔고, 이제 오늘부터는 유다 자손이 어떤 지역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번 주간 살펴볼 겁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신 내용은 그 내용 구성 자체가 어찌 보면 기본과 모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땅을 분배받고 또 이와 같은 패턴과 순서로 또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계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남쪽 경계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12절 뒷부분까지 읽어야 되는데 순서대로 놓고 보면 지금 1절에서 4절 남쪽 경계선, 그 다음엔 동쪽 경계선, 그 다음에 북쪽, 마지막으로 서쪽 경계선.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이렇게 경계선들이 어딘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남쪽 경계선과 관련된 내용만 읽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다 딱딱하고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나오고는 하지만 유다지파의 분배와 관련해서 경계선줄 중에 그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읽은 이 남쪽 경계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냥 쭉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면 세부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 지역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을 땅. 그러니까 분배할 때에 민수기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죠. 그리고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이제 남쪽 경계선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남쪽 경계선이 어디냐면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땅 받은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가나안 땅 있잖아요. 남쪽이 유다가 받은 겁니다. 맨 아래 남쪽 지역이 유다가 받은 건데 그 남쪽에서도 맨 끝에 유다가 받은 땅의 맨 아래 남쪽 경계선은 어디랑 맞닿아 있냐면 에돔이랑 맞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근데 남쪽 끝이 에돔이 아니고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가데스바데아가 있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설명한 건 뭐냐면 유다의 경계선, 아랫부분 경계선을 보면 에돔과 국경선을 맞이하고 맞대고 있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아랫부분 신광야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에돔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뭐 이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에돔과 전쟁이 나거나 에돔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넘어오거나 그러면 어디를 거쳐야 되는 걸까요? 유다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돔과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유다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분배받은 땅이 그냥 가나안 지역 있으면 가운데에 다른 민족들과 하나도 만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국경을 맞대는 지역을 분배받은 거죠.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는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에돔에서도 계속 쳐들어 올라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계속 쳐들어 올라와요. 왜 올라올까요? 거긴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모으면 어떻게든 올라가자 이러고서는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가나안 쪽으로 올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틀어주고 막고 서 있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 땅을 분배받을 때부터 아 전쟁 많이 해야 되네,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이거를 알 수 있는 지역을 분배받은 거죠. 지금 그 남쪽 경계선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지역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도 남쪽 경계선을 설명을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유다의 남쪽 경계죠. 염해, 사해입니다. 사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사해부터 시작해서 사해는 이제 유다의 경계선, 유다 지역을 놓고 보면 맨 오른쪽 끝에 있죠. 근데 이 사해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왼쪽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그랍빕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고, 그 밑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된다.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유다 지역에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 중에서도 왼쪽 부분, 지중해랑 맞닿아 있는 지역이 어느 선까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지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루고 이 나오고 있는 지명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비록 이스라엘이 그 루트를 따라서 출애굽한 것은 아니지만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길들을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광야가 있고요. 신광야보다 조금 더 가나안 쪽 북쪽으로 올리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오면 네게브가 있으면서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루트를 지금 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설명은 되게 복잡하겠지만 3절부터 아그랍빕 비탈 남쪽에서 신까지 오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아달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바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우리 이제 지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명이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싶기도 한데 사실 구체적으로 여기가 오늘날 어딘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만 잘 캐치를 해내면 됩니다. 잘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고 있는 지명들은 애굽을 향하는 지명이라는 겁니다. 애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것들이 애굽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지역들을 통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나간다고요?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랑 전쟁을 하고 싶다, 혹은 가나안과 전쟁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굽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지명을 따라서 쭉 치고 올라와서 가나안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을 지금 분배받았다. 그러면 야, 만약에 애굽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틀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거쳐서 애굽 군대가 올라올 텐데,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치고 내려오면 가나안을 쭉 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쭉 내려오는데 여기 나오는 지역들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곳들이 어디인지를 지금 잘 설명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나 출애굽할 때 이 루트로 출애굽한 건 아닙니다.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을 왼쪽에 끼고 요단강 오른쪽 편으로 가는 왕의 대로가 있고, 그거 말고 가나안 내륙을 통과해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는 해안 대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왕의 대로 쪽으로 출애굽을 해서 여정을 삼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들을 쭉 놓고 보면 여기 나오는 지명들, 가데스 바네아, 뭐 신광야 이런 곳들은 다 어디냐면 해안도로 쪽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똑같습니다. 에돔과 국경을 맞닿고 있을 때에 만약 에돔에서 치고 올라오면 누가 전쟁하는 거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1차 방어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만약 애굽에서 전쟁을 하려고 치고 올라오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1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뚫리면 가나안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가 남쪽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그래서 이 지명들을 그냥 쭉 쓴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남쪽 받았다 이런 그만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받은 남쪽 지역, 가나안의 남쪽 지역 중에 최남단은 어떠하냐? 에돔과 맞닿아 있고 애굽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그 지역을 유다가 분배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생각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 이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유다의 남쪽 경계에서는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댑니다.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해 오른쪽으로 가면 모압이 있거든요. 모압과도 유다 지파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모압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지역에는 에돔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맨 왼쪽 지중해 쪽으로는 애굽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애굽 쪽을 향해 뚫려 있는 길을 이제 분배받은 거죠. 그래서 유다는 사방으로 이제 적군들과 적대시하는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방향이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뭐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남쪽이 다 바다기 때문에 국경을 맞대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두만강, 압록강이 흐르고 이것을 국경선으로 해서 한편은 소련, 예전에 있던 소련이죠. 러시아와 또 다른 한편은 중국. 이렇게 맞다 있잖아요. 이건 만약에 쳐들어 내려오면 중국에서 쳐들어와도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소련에서 쳐들어 내려와도 위에서 쳐들어 내려오는 거죠. 유다가 남쪽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지명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은 뭐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왕정 시대 때 뭐 그때 이제 선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할 때 이스라엘 실제로 국가를 형성했을 때 지역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한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수백 년 뒤에 한 4,500년 뒤에 국가를 만들었을 때의 경계선들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쪽 끝은 단, 남쪽 끝은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다 어느 곳이냐면 부엘세바를 기점으로 했을 때 남쪽 끝이죠.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를 기점으로 했을 때 부엘세바보다 훨씬 밑에 있는 지역들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유다지파가 처음에 분배받은 곳은 어디냐? 왕정시대 때 우리에게 익숙한 이스라엘의 지역을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훨씬 남쪽까지 분배받은 겁니다. 그리고 훨씬 남쪽 지역까지를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 분배받은 곳으로 출발했는데 조금 통치하는 영역을 상실하고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왕정시대의 영역으로만 쪼그라들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상을 놓고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에돔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애굽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뚫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결국 그 길로 가면 이제 애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영역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유브라데 강가까지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요단 동쪽 지역의 맨 꼭대기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치고 올라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 강가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유다 지파가 내려가야 애굽 강가를 가는 겁니다. 근데 애굽 강가까지 가는 길은 열려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보면 물어보겠죠. 왜 우리가 받은 영역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국경은 애굽과 맞닿아 있지 않나요? 왜 애굽 국경은 저쪽에 있고 우리 국경은 여기 있고 중간에 비어있는 땅으로 있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애굽 강가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로 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유다가 그걸 하지 않아서 우리는 국경이 애굽까지 가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배받은 지역을 놓고 보면 일정 부분은 비록 간접적인 양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특별히 유다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요즘은 이제 한참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런데 예전에 유행했던 웹툰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웹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웹툰이라고 그냥 만화라고 했는데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초반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이트가 빛나는 이렇게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몇 가지 이렇게 만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동물원에 있는 낙타 엄마랑 낙타 새끼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낙타 새끼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이렇게 눈썹이 길어.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해요. 우리가 사막을 다닐 때 바람이 불 때 모래바람이 불 때 그거를 잘 막아주라고 우리가 눈썹이 긴 거야. 이 눈썹이 길지 않으면 모래바람 그걸 헤쳐나가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새끼 낙타가 물어요.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펀펀하니 굴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해요. 그거는 사막에 갈 때 사막이 푹푹 빠지는데 그 모래바닥을 잘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오랫동안 갈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무릎이랑 발바닥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새끼 낙타가 물어요. 근데 우리는 왜 사막이 아니고 동물원에 있어?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할 말이 없었어요. 동물원에서는 눈썹이 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발바닥이나 무릎이 그렇게 펑펑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새끼 낙타가 물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우리는 사막이 안 가? 여러분, 유다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 모양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위치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는 남쪽에 있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들이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 저렇게 다른 나라들이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전쟁하러 가지 않는 거지? 우리가 애굽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애굽으로 가지 않는 거지? 지형 자체가, 지도 자체가, 분배받은 지역 자체가 그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남쪽 경계선이 어딘지를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남쪽 경계선은 굉장히 어찌 보면 불행한 그런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 비해 유다가 훨씬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한 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요번 주 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러나 열심히 충성했고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던 경계선을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 집사님만 하면, 권사님만 하면, 형제님, 자매님 정도면 참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았죠. 다른 사람들보다 섬김의 영역도 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왜 나는 묵히고 가만히 있을까? 왜 나는 이 부분은 하지 않을까? 왜 이곳은 나의 영역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일은 1번, 2번, 3번, 4번인데 나는 1번, 2번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왜 나는 3번, 4번만 하고 있을까? 등등등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바라기는 이미 분배받은 이런 지역들 이외에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땅이 어디였는지 영역이 어디였는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도 잘 기억하고 그것들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잘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왜 그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위치를 그들에게 분배하셨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잘 살펴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주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하지 않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주님께 꾸지람 듣는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